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나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나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 위로자, 위로자. 누구에게 위로자입니까? 예,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자요. 그런데 오늘 나훔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분노와 진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죠? 아수르.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나훔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구절을 읽다가 과거 성경은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 있었나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번 손볼 일 없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감상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시는 재난이 너희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두 번 손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전자가 더 세 보여요? 후자가 더 세 보여요? 후자가 더 세 보이죠? 번역의 어감은 옛날 성경이 훨씬 삼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두 번 손볼 일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손댈 일 없도록. 우리 꼼꼼한 분들 그 일하시는 거 보면 저분은 정말 두 번 손 안 가게 해.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예, 한 번에 다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수단은, 그리고 방법은 두 번 손볼 일 없이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완벽하게, 충분히 처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탈 것이요. 모두 불살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그 뭔가 마치 그 술에 취한 듯 행동하는 아수르의 그 광기를 보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라나 개인이든지 가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람을, 세상을 해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 표현처럼 정확하게 저 뭐 취했나? 왜 저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온통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또 둘러싸고 열강들을 바라보거나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어야 할 북쪽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무슨 이 광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취한 것처럼. 다시 과거의 그 냉전 시대로 세계가 다시 재편되는, 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또 미국은 일본과 연합훈련을, 해상훈련을 하고 또 곧 이어서 미국, 일본, 한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그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세상이 이 거대한 그 폭력의 광기에 뭔가 이렇게 취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정말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맹랑한가 하면 아주 사소한 사고, 사소한 실수에 역사의 물줄기가 확 달라져요. 근데 그 손길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을 피해갈 역사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신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어제 새벽에 결론이 뭐였죠? 최고의 전략은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름과 이 고단한 현실의 문제들을 또 넓게는 우리 조국의 문제, 이 세계의 샬롬의 문제를 하나님께 신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게 뭐 술 취한 듯 이 광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누굴까요? 여기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결국 사탄의 통치에 놀아나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시 역사의 무대로 되돌아가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아수르의 최고의 절정기를 만들어냈던, 아수르가 절정에 오를수록 주변 국가는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힘든 거죠. 산헤립을 얘기합니다. 산헤립은 열왕기하 18장서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주변 국가의 강대국으로, 아수르의 최고의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 산헤립의 또 졸개 국방부 장관쯤 지위가 되는데 랍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유다 주변에 군대를 쫙 배치를 시켜놓고 매일 그렁그렁거리면서 유다 백성들을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로 집어넣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위협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인데 그 아수르 쪽에서 위협 공갈을 담은 편지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 한 사람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잠깐 보십시다. 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한 사람. 그가 괴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좀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왜 괴롭혔죠? 그게 표면적으로는 괴롭히는 거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이런 열강들을 들어서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이 아수르의 공포 앞에 그들을 떨게 만들고 주님께 향하게 만들음으로써 유다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괴롭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수 없고 이게 막 풍지박산과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결국 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다 널널하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한번 생이 뒤집어지고 풍지박산 속에 던져질 때 진짜 마지막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그때 보인다니까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널널하고 그럴 때는 딱하게도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막 막바지까지 밀어 넣어지고 야 이러다 숨통이 끊어지겠구나 막 이런 생의 위기가 바짝바짝 치밀어 오를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역사적인 고난 속에 밀어넣을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공고한 일을 겪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또는 그 국가를 들어서 괴롭혔던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만들었던 그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뭡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이런 생각 해보시라고요. 이 아수르는 북쪽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거기에 무슨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래 봐야 그냥 우리나라 그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역인데 그것도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역사를 살았죠. 근데 그 조그만 땅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어느 나라를 들어서 쓴 거죠? 아수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저희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다 시험을 봤어요. 시험 준비를 6학년 때까지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6학년 8월에 8.15 해방만큼이나 기쁜 무시험으로 들어간다라는 복된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 친구들 중 뭐 과외하던 애들 다 그만뒀어요. 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큰 재벌 회사의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은데 걔를 과외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비행기로 과외 선생님을 실어다 날랐어요. 과목당. 그러면 그 재벌 회장 아들이 대단한 겁니까? 비행기 타고 과외하러 다니는 선생님이 대단한 겁니까?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아들 하겠네요. 아들이 대단한 거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우리 아들을 훌륭한 인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느 아버지가 저는 뭐 그런 재정 능력도 없지만 과목당 10억짜리 과외를 시켜요. 근데 강사가 누군가 봤더니 뭐 지미 카터 뭐 이런 사람들이 강사예요. 예? 과목당. 그러면 물론 지미 카터도 대단하지만 아니 그런 사람을 강사로 부려다 쓰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미 카터 할래요? 그 10억짜리 강사 불러다 쓰는 어느 회장님 아들 할래요? 아들 해야죠 아들. 왜 강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스라엘 하나를 고치고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누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와,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뭐길래라니요? 그런 자아의식부터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길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이라는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서 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지 뭐.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역사마다 이런 큰 제국과 대국을 일으켜서까지 우리를 가끔 매질도 하시고 고통에도 몰아넣으시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죽나?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따라 열왕기하 19장을 다 여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천천히 찾으세요. 19장 35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와 그 한 사람으로 지칭된 산헤립을 어떻게 역사 속에 이제 용도 폐기하시나 봅시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예, 성장이 됐어요. 이 당시 인구 대비로 볼 때 18만 5천 명은 작은 수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수.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기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죠. 거주하더니,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살해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훔서에서는 이걸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 내가 그 한 사람을 이제 멸하겠다. 보니까 정치적인 풍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성경의 고발은 누구의 역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멸하리라. 아, 그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자, 볼까요? 19장 29절을 보세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 같이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열심이 이 역사를 이루어오신 겁니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은 자, 고난 속에 벌벌 공포에 휘몰려 있던 자들이 돌아오죠. 돌아오는 광경을 자 오늘 나오면서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여러분 이 역사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하심의 사례를 훗날 사도 바울은 어디다 인용을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 돼야 되겠죠? 로마서 마지막으로 10장을 건너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저하고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기 좋은 소식이 풋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해놨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귀로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헤립의 멸망과 아수르의 파괴가 누구에겐 위로의 소식이 됩니까? 남은 자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그 포로에서 묶였던 곳에서 억압된 곳에서 어둠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걸음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것은 오늘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하루도 우리 3일의 성도들이 이렇게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묶여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 한날도 뭘 전하는 자의 걸음이 되어야 할까요? 이 화평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는 논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종일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한날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걸음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하다가 개인적인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주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